미안한 생활이라 돌려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대부분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별로 존중받지 못하던 갈릴리 지역의 그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들은 어부였고 성경이 기록되었고 성경을 기록한 인물 중 한 명인 마태는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받던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출신 지역이나 직업을 봤을 때 당시 존중받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들의 자격 조건을 논하셨다면 그들 중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가문에 좋은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먼 곳까지 여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불러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전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함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으나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나는 원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거죠. 내가 한 것은 그 중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그들은 교회에게 쓴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죄인이었던 때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 새벽 기도에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고 공감하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교회나 성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교회는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늘 주장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와 사랑을 믿으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탕감해 주시고, 즉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 차별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 사랑을 누리게 해야 한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받은 교회가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믿음의 수준으로 사람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라고 하며 그 출신이 어딘가에 따라서 사람들을 분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사람들의 좌석에 차별을 두기도 합니다. 부자들은 여기 앉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기 앉아라 하는 모습이 야고보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이유로 서로 분리하고 차별하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종에 대한 차별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제가 잠시 살았었는데요. 그때 한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이 먼저 충격을 받은 얘기를 저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10살까지 한국에서 서울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케냐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라는 곳에서 8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8년 동안을 그곳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흑인분들하고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언제나 나의 동무는 그들이었고 나에게 좋은 추억을 주었던 사람도 그들이었고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죠.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휘튼이라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라는 신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는 동안에는 미국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백인교회에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흑인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문을 열고 흑인분 한 분이 들어왔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그냥 뒤에 한번 돌아보고 설교에 집중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저 사람 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들어왔나, 또는 외국인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이 흑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체포돼서 나갔어요. 이걸 보고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백인 교회에서 흑인 한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갔다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어쨌든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방향을 조금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게 이 아프리카 아메리칸 교회 가서 섬기고 나중에는 본인이 교회를 개척해서 11년 동안을 섬기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많고 표현될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절수로는 세 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이 결혼식에서 많이 언급되고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은 한국에서 어린이 주일, 그러니까 어린이날을 기념한 어린이 주일 때 어린이들을 위한 또는 부모님들에게 어린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이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어린이에게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어린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그것을 막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막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가 당시에는 갓난아기부터 10대 이전까지의 아이들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부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엘리먼터리 스쿨에 있는 그 아이들까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 오지는 않았겠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어른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나와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안수라는 말은 손을 얹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른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인식했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이 나오기 바로 앞에 부분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내려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 사람들 앞에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회중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이든 선지자로 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납비나 존경받는 선생님들에게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안수받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지는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하여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아이들을 막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라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막는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를 떠나기 직전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가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으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제자들이 잊어버린 겁니다.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무엇인가 더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도 돼. 저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안 돼.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막아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들끼리 누가 더 큰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치 자신들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되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천국이 이런 사람, 즉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린아이들의 의존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은 어른들에 의해서 인도되어 온 아이들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아 온 아이들이죠. 시편 131편을 보면 교만한 마음, 오만한 행동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모습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행동에 반대되는 모습이 뭐냐면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가 물려준 젖을 먹고 그것에 만족하여 누워있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그럴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다? 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가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 안에 누워있는 그 품에 기대어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이런 교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인도되어서 그 안수받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안수받는다는 것, 기도받는다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어지는 것들인 거죠. 그 주어짐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께 나를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과 함께 오늘 예수님께 나온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어린아이를 사랑하기에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어린이들을 스스로의 판단하에서 그것도 잘못된 판단 속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막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꽤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가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 기준으로 예수님께 은혜 받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을 막아선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마치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 나온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18장에서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야 할 것과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막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도 저의 모습이 참 많이 보이기도 하고